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란의 핵 개발 의혹을 해결하기 위한 미국 등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 그리고 이란 간 협상이 오늘로 시한을 맞았습니다. 양측은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서 만나 이란 내 핵사찰 대상과 서방국들의 이란에 대한 제재 해제 시기 등 핵심 쟁점들에 대한 막바지 협의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견해차가 커서 시한 내 타결이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본국과의 협의를 위해 테헤란으로 향했던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오늘 빈에 도착했습니다. 자바드 장관은 기자들에게 협상이 매우 민감한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정치적 의지와 결단 그리고 부지런한 협상을 통해 진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바드 장관은 오늘 알리 아크바르 살레히 이란 원자력 청장과 함께 빈에 도착했습니다. 살레히 청장의 참가는 협상의 가속화와 포괄적인 합의를 이루려는 이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이란 관영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그리스의 국가부도 사태가 현실로 닥쳤습니다. 그리스는 현지 시간으로 오늘 자정까지 국제통화기금 IMF에 18억 달러의 채무를 상환해야 합니다. 이는 IMF와 유럽중앙은행, 유로존에서 지원받은 구제금융 2,700억 달러의 일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리스는 다음 달 20일에도 유럽중앙은행에 39억 달러를 상환해야 하는 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 정부가 긴축 조치와 관련한 구제금융 상환 부담을 줄이려 하면서 국제채권단과의 협상이 무산됐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금융시장은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강제 탈퇴될 가능성이 있다는 불안감에 술렁였습니다. 어제 폭락했던 아시아 증시는 오늘 반등했지만 유럽 증시는 하락세가 계속됐고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의 다우 산업평균지수는 350포인트나 떨어져 지난 2013년 6월 20일 이후 하루 손실량으로는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어젯밤 연설에서 7월 5일 실시되는 국민투표에서 반대 결정이 나올 경우 총리직을 사임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치프라스 총리는 그리스 국민이 국제채권단의 긴축안을 선택할 경우 존중하겠지만 현 정부는 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북한 단속정이 오늘 서해 북방 한계선 NLL을 침범했다가 한국군의 경고 사격을 받고 퇴각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10시 22분쯤 연평도 서쪽 해역에서 북한 단속정 한 척이 NLL을 1.5km가량 침범했으며 해군이 경고통신에 이어 경고사격을 가해 북쪽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합참은 북한군 동향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있으며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단속정은 정체가 확인되지 않은 표류물을 추적하며 남쪽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NLL을 침범한 것으로 한국군 당국은 추정했습니다. 한민구 한국국방부 장관은 앞서 지난 16일 국회 현안보고에서 북한이 NLL을 무력화하려는 책동을 강화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시리아에서 여성들을 처음으로 참수했다고 시리아 반정부 단체가 주장했습니다. 영국에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오늘 시리아 동부 데이르 에조르주에서 마법을 행한 혐의로 붙잡힌 여성들이 그들의 남편들과 함께 참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또 ISIL이 1년 전 이른바 이슬람 제국 건설을 선포한 뒤 지금까지 시리아에서 민간인 1,800명을 포함해 3,000명 이상을 처형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ISIL은 그동안 시리아인들과 해외 언론인, 구호단체 직원 등을 잇따라 참수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세계적인 닭튀김 연쇄점인 KFC가 미얀마에서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미얀마 최대 경제도시 양곤에 들어선 KFC 1호점이 오늘 문을 열자 흥분한 고객 수백 명이 몰려들어 닭튀김 요리를 즐겼습니다. 가게 앞에는 점심시간 문을 열기 전부터 KFC의 닭튀김을 사 먹으려는 고객 수십 명이 줄을 길게 늘어서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1년 미얀마에서 군부 통치가 끝나고 미국과 유럽의 제재가 완화된 뒤 KFC 등 서방 업체들이 미얀마에 대거 진출했습니다. 고객들은 식당에서 기념 촬영을 하기 위해 자세를 잡는 등 KFC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6월 30일 진행 장량입니다. 미국 북동부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시의 경찰청을 배경으로 했던 2006년작 미국 영화가 있었습니다. 흥행에 성공했고요. 범죄 영화였죠. The Departed, 죽은 사람, 고인 이런 제목의 영화였는데요. 이 범죄 조직하고 경찰 조직이 각각 서로가 모르게 상대 조직에 첩자를 보내면서 벌어지는 흥미진진한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는 실제 범죄자가 소재가 됐었는데요. 영화 속 소재가 됐던 범죄자는 악랄한 갱단 두목이었고 1970년대 악명을 떨쳤었는데 11건의 살해 사건을 하거나 지시를 했고요. 경찰에 쫓기며 16년을 숨어 살다가 바로 4년 전에 잡혀서 지금은 감옥에서 종신형을 살고 있습니다. 이름은 제임스 화이티 벌저, 올해 85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한 여자 고등학교의 학생들에게 편지 보내서 화제입니다. 여학생들이 지도자라는 주제로 숙제를 하려던 중에 마땅한 인물을 골랐어야 하는데 흥미롭게도 유명인사가 아닌 범죄 조직의 두목을 골랐고 그에게 편지를 보냈던 겁니다.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였죠. 85세 남성이라면은 앞으로 살 날보다 살아온 날이 많은 황혼기를 보내는 나이일 텐데요. 이다 남성이 뭐라고 적었을까요? 네, 짐작하시는 대로 내가 인생을 참 헛살았다 이런 후회와 반성이 있었고요. 특히 가족들에게 고통과 수치를 안겨준 점을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자신의 삶이 곧 끝날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등 참회의 편지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남성은 조언을 해달라는 여성 여학생들의 요청에 이렇게 잘라 말했습니다. 조언 부질없다. 내가 확신하건대 범죄로 돈을 벌려면 법학 공부를 하는 로스쿨에 가라. 이런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로스쿨을 결심할 학생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생을 허비한다는 게 뭔지 끔찍한 죄의 대가가 뭔지는 확실히 배웠겠죠.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미국의 주요 소식, 미국 뉴스 헤드라인으로 바로 알아보고요. 뉴스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나 용어를 자세히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간 기획물 영화를 든 미국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기온 영상 24도에 구름 낀 날씨 보이고 있고요. 저녁 한때 소나기 내릴 전망입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북한 내일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다가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 9도에서 19도, 낮 최고 14도에서 29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평양 오전에 구름 많겠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 19도에서 27도 분포. 신의주 구름 많겠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18도에서 25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개성 오전에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18도에서 26도 기온 분포 예상하고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해볼까요? 닐 다이아몬드가 부릅니다. The Windmills of Your Mind 골라봤습니다. Round like a circle in a spiral like a wheel within a wheel never ending or beginning on an ever spinning reel like a snowball down a mountain or a carnival balloon like a carousel that's turning running rings around the moon Like a clock whose hands are sweeping past the minutes of its phase And the world's like an apple whirling silently in space Like the circles that you find in the windmills of your mind Like a tunnel that you follow to a tunnel of its own Down a hollow to a cavern where the sun has never shone
like a door that keeps revolving in a half-forgotten dream. Or the ripples from a pebble someone tosses in a stream. Like a clock whose hands are sweeping past the minutes of its phase. And the world is like an apple whirling silently in space. Like the circles that you find in the windmills of your mind. Keys that jingle in your pocket, words that jangle in your head. Why did summer go so quickly? Was it something that you said? Lovers walk along the shore and leave their footprints in the sand. Is the sound of distant drumming just the fingers of your hand? Pictures hanging in a hallway and the fragments of a song. Half-remembered names and faces, but to whom do they belong? When you knew that it was over, were you suddenly aware that the autumn leaves were turning to the color of her? Like a circle in a spiral, like a wheel within a wheel, never ending or beginning, on an ever spinning wheel. As the images unwind, like the circles that you find windmills of your mind.
미국 속의 뉴스,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부지영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네, 어제 미 연방 대법원이 약물 처형 방식에 관한 중요한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런 가운데 사형제 폐지론이 제기됐다는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또 미국령 푸에르토리코가 채무 상환을 중단해야 할 상황에 빠졌다는 소식,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논란 많은 예방접종 의무화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소식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네, 첫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요, 29일 약물 처형과 관련해서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독극물 주사 방식에 쓰이는 미다졸람이란 마취제의 사용을 허용한 건데요. 그러면서 사형제 폐지론이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대법원에 올라온 소송 내용을 말씀드리면요. 네? 오하이오주에서 사형을 앞둔 사형수 3명이 사형을 집행할 때 쓰는 약물 가운데 하나가 자신들에게 고통을 줄 수 있다면서 이 약물을 쓰는 것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이 잔인한 형벌을 금지하는 수정헌법 8조에 어긋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이 5대4로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 이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대법관 5명 전원이 이 오하이오주의 약물 사용 방식에 문제가 없다는 다수 의견을 내놨는데요. 이 원고 측이 미다졸람이 사용 과정에서 큰 고통을 가져온다는 주장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진보적인 성향의 대법관 4명이 반대 의견을 냈는데요. 네. 그 가운데 2명이 사형 제도 자체가 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겁니다.
네. 헌법의 어떤 조항에 어긋난다는 건가요?
네, 역시 잔인한 형벌을 금지하는 수정헌법 8조에 어긋날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예.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은 반대 의견에서 사형 제도가 불공정하고 잔인하며 비정상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브라이어 대법관은 또 최근 무죄로 밝혀져서 석방된 사형수들이 많다는 점을 들면서 무고한 사람들이 억울하게 사형에 처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네.
이 사형 제도를 신뢰할 수 없다면서 사형 제도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대법관 역시 같은 의견을 냈는데요. 현 연방대법원에서 사형제 폐지론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이 연방 대법관들이 지니는 무게감을 고려할 때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해서 이 미국에서 사형제 폐지론이 확산될지 모른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사형제도에 대한 미국인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그 사형제도에 반대하는 사람이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 4월에 나온 퓨 리서치 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미국인은 56%였고요. 반대하는 사람은 38%였는데요. 이는 사형제도 지지율이 최고에 달했던 1990년대 중반과 비교하면 20% 이상 떨어진 겁니다.
네.
그리고 4년 전인 2011년에 비해서도 6% 하락한 것입니다.
네. 약물 사용 관련 판결은 여기서 줄이고요. 이제 이 대법원에서 두 가지 다른 중요한 판결도 나왔죠. 그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먼저 선거구 조정 관련 소송 판결이 있는데요.
네.
연방대법원이 독립적인 선거구 조정위원회를 설치한 애리조나주 유권자의 조처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한 겁니다. 선거구라고 하면은 의원을 선출하는 단위구역을 말하는데요. 이 미국에서는 인구조사 결과를 근거로 주기적으로 선거구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통 주의회가 하게 돼 있는데 지난 2000년에 애리조나주에서 특이한 주민 발의안이 나왔습니다.
네.
당시 애리조나 유권자들이 통과시킨 이 발의안은 선거구 조정권을 주의회로부터 뺏어서 5명으로 구성되는 독립위원회에 주어버린 거죠. 참고로 주민 발의안이란 것은 의원이 아니라 지역 유권자가 직접 제출한 법안을 말합니다.
네, 뭐 그렇다면 주의회에서 반발이 심했을 것 같네요.
네, 물론입니다. 이 주민투표로 세워진 독립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되는데요. 공화당과 민주당에서 각각 2명씩 지명하고 나머지 1명은 두 당이 지명한 위원들이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공화당이 지배하는 애리조나 주의회가 이 규정이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네. 뭐 자기들이 지배하는 주의회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선거구로 조정할 수도 있는데 이 독립위원회가 이 권한을 가져가니까 반발하는 거겠죠.
네. 애리조나 주의회는 선거구를 조정하는 권한을 유권자들이 뺏어갈 수 없다면서 소송을 낸 건데요.
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주민들 손을 들어주면서 주민투표로 세워진 독립위원회가 선거구를 조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네. 그럼 이 사안에 대해서는 대법관들 의견이 어떻게 갈렸습니까?
네, 역시 5-4 판결이었습니다. 진보 대법관 4명에다가 보수 대법관 가운데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이 다수 의견에 참여했습니다.
네.
이 케네디 대법관은 지난주에 나온 이 동성결혼 합헌 판결에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네.
한편 진보적인 성향을 지닌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대법관은 다수 의견에서 애리조나 유권자들이 게리맨더링을 막으려고 독립위원회를 만들었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행동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고로 게리맨더링은 자기 정당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조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어제 대법원에서 환경 관련 소송에 대한 판결도 나왔죠.
네, 연방대법원이 연방정부가 화력발전소에 적용하려던 규제 조치의 시행을 가로막았습니다. 몇 해 전에 환경오염을 관리하는 미국 환경보호청이 석탄을 쓰는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수은이나 여타 오염물질을 강력하게 규제하는 방안을 선보였는데요.
네.
이 방안은 구체적으로 화력발전소 수백 곳에 수은이나 다른 오염물질의 배출을 억제하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관련 업계와 23개 주 정부가 환경보호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네, 원고 측이 소송을 낸 이유가 뭔가요? 규제가 너무 과 과하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원고 측은 시설 규정이 적용되면서 업계와 해당 주정부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정부가 계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기존 청정대기법에는 관련 당국이 규제안을 만들 땐 적절하면서도 필요한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항목이 있는데요. 환경보호청은 이 비용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은 조처가 이 조항을 어긴 것이라고 원고 측이 주장했습니다.
네. 그럼 원고 측 주장으로는 규제 조치가 발효되면 비용이 추가로 얼마가 더 생긴다는 건가요?
네. 관련 업계는 96억 달러가 추가로 든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새 규정을 적용해봐야 돌아올 이득이 400만 달러에서 600만 달러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비용 대비 효과 면에서 규제안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하지만 정부 측에서는 이번 규정이 적용되면 전체적으로 최대 370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연방 대법원은 5대 4의 의견으로 이 환경보호청이 새 규제안을 마련할 때 관련 비용을 먼저 계산했어야 했다면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참고로 이 판결에서는 보수파 대법관 5명 전원이 이 다수 의견에 참여했습니다.
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듣고 계십니다. 이 카리브해에 있는 미국령 푸에르토리코가요.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최근 발표를 했네요.
네, 알레한드로 가르시아 파디아 푸에르토리코 주지사가 지난주 한 언론과의 회견에서 현재 상태에서는 푸에르토리코 정부가 약 720억 달러에 달하는 빚을 갚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파디아 주지사는 29일 어제 텔레비전을 통해서 이 같은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네, 푸에르토리코도 미국 50개 주 가운데 하나입니까?
네, 아닙니다. 이 푸에르토리코의 지위가 상당히 독특한데요.
네.
이곳이 미국 땅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은 정식 주가 아니고요. 이른바 자치령에 속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민들 지위도 독특한데요. 푸에르토리코 주민은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대통령이나 연방 상하원 의원을 뽑는 선거에 투표할 자격은 없고요.
네.
연방 정부에 개인 소득세도 내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푸에르토리코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빚더미에 오른 건가요?
네, 간단하게 말해서 이 경기가 침체에 빠지면서 채무, 즉 빚이 늘어난 겁니다.
네.
이 경기가 나빠지면 들어오는 세금의 양, 즉 세입이 줄어드는데요. 이렇게 세입이 줄어드는데 정부가 돈을 써야 할 때는 변동이 없으니까 당연히 채무, 즉 빚이 늘어난 거죠.
네. 뭐 정부 살림을 할 때요. 돈이 필요하면 밖에서 돈을 꿔오거나 채권을 발행하는데요. 그러면은 푸에르토리코는 그동안 필요한 돈을 어떻게 마련했습니까?
네, 필요한 돈은 주로 채권을 발행해서 조달했습니다. 이 채권이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기업 단위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려고 발행하는 유가 증권을 말하죠.
예.
그러니까 채권을 산 사람이 일정한 기간이 지난 뒤에 채권을 반납하면 원금에다가 이자를 조금 얻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푸에르토리코 정부가 발행한 채권이 그동안 외부에 있는 투자자들에게 아주 인기가 많았습니다.
네. 푸에르토리코 경제 상황이 별로 안 좋았다는데 이 지역에서 나오는 채권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던가 보네요.
아, 그게 다 이유가 있는데요.
예.
왜냐하면 푸에르토리코 헌법이 정부가 진 빚 가운데 기한이 돌아오는 채권을 우선적으로 갚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 채권이 휴지 조각이 될 가능성이 적으니까 푸에르토리코 채권을 사는 게 나름 안전한 투자였다 이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게다가 채권을 살 때 내야 하는 세금들을 면제해줘서 네. 더 그랬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푸에르토리코 정부가 빚을 갚을 방법이 없다고 선언하면서 이 상황이 복잡해진 겁니다.
예. 자, 그럼 푸에르토리코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네, 푸에르토리코 정부가 고용한 몇몇 외부 전문가가 어제 그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네.
먼저 채권자들과 협의해서 빚 상환을 미루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물론 세금을 주민들에게 더 매기고 공무원 수나 연금을 줄이는 방안도 나왔는데요. 이런 가운데 본토에 있는 연방의회가 푸에르토리코가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그런 주장도 나왔는데
네.
이 본토 연방의회가 이 어떻게 반응할지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듣고 계십니다. 미 서부 캘리포니아 주의회가요. 예방접종 의무화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알아보죠.
네,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어제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수준의 예방접종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공립학교 학생 대부분은 법으로 규정된 예방접종을 의무적으로 맞아야만 하는데요. 네. 현재 미국에서는 미시시피와 그 웨스트 버지니아 주에서만 비슷한 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 공립학교 학생 대부분이라고 하셨는데 예외도 있나 보네요.
네, 뭐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면제됩니다. 또 아이에게 예방접종을 마치고 싶지 않은 부모의 경우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가르치는 홈스쿨링, 재택교육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캘리포니아가 이렇게 강력한 예방접종 법안을 추진한 이유가 뭔가요?
네. 지난해 말 캘리포니아의 유명한 놀이공원인 디즈니랜드에서 홍역이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예.
이때 발생한 홍역이 미국 내 여러 주와 멕시코에까지 뻗으면서 100명 이상이 홍역에 걸렸습니다.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습니다만 이 캘리포니아에서 발병한 건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홍역에 걸린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이 많은 사람이 예방주사를 맞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난 겁니다.
네, 이 홍역 예방주사라면은요 어렸을 때 많이들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방주사를 맞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네, 뭐 종교적인 이유를 드는 사람도 있고요. 또 개인적인 소신 때문에 맞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예.
이 예방접종이 자폐증이나 다른 어린이 발달 장애의 원인이 된다는 얘기가 퍼지면서 미국 부모들 가운데 아이에게 예방접종 마치길 거부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데요. 특히 캘리포니아는 예방접종 거부권을 행사하기가 쉬워서 홍역 예방접종을 맞지 않은 아이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뭐 캘리포니아는 물론이고 이 미국에서 전국적으로 예방접종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예방접종을 맞을 것이냐 하는 문제는 개인의 자유라고 주장하는 측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에는 예방주사를 맞췄는데 이 예방주사를 맞지 않은 다른 아이 때문에 우리에까지 홍역에 걸릴 위험에 노출된다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하는 측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네, 뭐 일단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예방접종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긴 것 같은데 하지만 이 주의회를 통과한 법안이라고 해도 주지사가 서명을 해야 법으로 발효되는 건데요. 주지사 입장 어떻습니까?
네, 이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아직 이 법안에 서명할지 여부를 확실히 밝히지 않았는데요. 이 주지사 사무실 측은 브라운 주지사가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면서 법안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다.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네.
이 예방접종 의무화 법안은 민주공화 양당의 지지를 받아서 캘리포니아 주의회를 통과했는데요. 주지사가 거부권을 발동할 경우 이를 넘어서 재가결할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미국 주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박영서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앞서 미국 뉴스 헤드라인 시간에요. 미국령 푸에르토리코가 파산 위기에 몰려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따라잡기 시간에는 미국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네, 먼저 미국의 행정 지역 구성부터 말씀드리는 게 이해를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예, 잘 아시다시피 이 미국은 50개 주와 한 개의 특별 행정구로 이루어진 연방 국가죠.
네.
예, 이 50개 주는 처음부터 한꺼번에 다 연방에 가입한 게 아니라 미국 독립 초기 13개 주를 시작으로 한 개 주 한 개 주가 차례로 연방에 가입했기 때문에 이 주를 소개할 때마다 미국의 몇 번째 주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가장 먼저 연방에 가입한 주가 동부에 있는 델라웨어 주고요. 가장 마지막으로 미국 연방에 가입한 주가 태평양에 있는 하와이 주입니다. 델라웨어 주가 미국의 첫 번째 주가 된 게 1787년이고 이 하와이가 미국의 주로 편입된 게 1959년이니까 이 170여 년에 걸쳐서 미국의 지도가 새로 그려져 온 셈입니다.
네. 미국의 국기인 성조기도요. 연방에 가입한 주가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별이 하나씩 늘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성조기의 별이 모두 몇 개나 그려져 있는지 헷갈려하는 미국인도 간혹 있긴 한데요.
네.
예, 1912년에 애리조나주를 끝으로 줄곧 48개로 있다가 1959년에 알래스카에 이어서 하와이까지 주로 승격되면서 현재 성조기에 그려져 있는 별도 모두 50개로 늘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미국령은 뭔가요?
네, 미국의 영토긴 하지만 미국의 주는 아닌 곳들을 말합니다.
네.
예, 준주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현재 미국은 모두 16개의 미국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5곳은 사람이 사는 땅이고요. 미국의 법으로 보호를 받긴 하지만 거의 독립적인 일종의 자치령으로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11곳은 사람이 살지 않은 곳입니다.
네, 사람이 살고 있는 미국령으로는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예, 뉴스에서 많이 들으셨을 이 푸에르토리코와 괌이 있고요. 사이판 섬으로 유명한 북 마리아나 제도와 미국령 사모아 제도 그리고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가 있습니다. 이곳들은 모두 카리브해나 인도양, 태평양에 있는 섬들인데요. 이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처럼 앞에 미국령이라는 말이 붙은 건 이 섬들이 하나의 섬이 아니라 이 크고 작은 여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곳이 많은데요.
네.
이 어떤 섬은 영국에 속해 있고 또 어떤 건 미국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예, 섬이라는 지정학적 특성상 역사적으로 이곳들은 영국이나 프랑스, 스페인, 일본, 미국 등의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 5개 미국령에 사는 주민들은 미국 시민들인가요?
예, 미국은 이 국민의 자격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이 속지주의 원칙을 택하고 있죠.
네.
예, 다시 말해서 이 미국 땅에서 태어난 사람은 미국 시민이라는 원칙인데요. 이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서 미국 땅, 미국령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역시 미국 시민입니다. 단 현행법에 따라서 미국령 사모아와 스페인스 섬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비시민권자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들 사모아 주민들도 미국의 보호 아래 있고요. 입국 사증을 따로 발급받지 않고 미국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같은 미국령인데도 괌이나 푸에르토리코하고는 달리 사모아 사람들이 미국 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예, 미국 의회가 이 네 개 자치령에 대해서는 시민권을 부여하는 관련 법안을 개별적으로 통과시켜 왔는데요.
예.
예, 사모아 제도에 대해서는 그런 추진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령 주민 가운데 약 400만 명이 시민권자들이고요. 5만 5천 명이 비시민권자로 추산됩니다.
네. 그렇다면 미국 50개 주에 사는 사람들하고 미국령에 사는 사람들하고 큰 차이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우선 이들 5개 미국령에 사는 주민들은 지역 선거를 치르기 위한 주민 투표권은 있는데요.
네.
예, 하지만 이 무엇보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투표권은 없습니다. 물론 그래도 현재 이들의 대통령은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죠.
네.
예, 또 이들 미국령에서는 연방 상원 선거도 치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현안을 대변할 연방 상원 의원이 배출될 수 없는 거죠.
네. 아, 그래서 미국의 연방 상원이 50개 주에서 뽑힌 2명의 대표들로만 이루어져서 100명의 상원 의원들로 구성돼 있죠.
예, 맞습니다. 대신 이 자치령은 연방 하원에는 대표를 보낼 수가 있는데요.
네.
예, 하지만 이들 미국령 대표들에게는 또 표결권이 없습니다. 분과별 위원회 투표권만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럼 미국령에 사는 주민들도 세금을 냅니까?
예, 이곳 주민들은 연방소득세 등 대부분 연방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살고 있는 지방정부에만 세금을 내는 겁니다.
예.
예, 그 대신에 이 미국법에 따라서 사회복지 혜택은 다른 50개 주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또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올림픽이나 미인 선발대회 같은 비정치적인 국제대회에는 연방과 별개로 자체의 대표를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간혹 하나의 국가로 잘못 아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들 미국령에 대한 안보는 연방정부가 책임을 지고요. 외국의 침입이 있으면 정부가 자동으로 개입하게 돼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령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비교적 현대에 들어서요, 알래스카하고 하와이가 주로 승격된 선례도 있는데요. 이런 주들처럼 미국의 주가 되고 싶어하는 다른 미국령은 없나요?
네, 현재 이 파산 위기에 몰리고 있는 이 푸에르토리코만 봐도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네.
예, 이 푸에르토리코는 지난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몇 차례 이에 관한 주민 투표를 실시해 왔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미국의 자치령으로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독립을 할 것이냐, 아니면 완전히 미국의 주가 돼서 완전한 미국인의 권리를 누릴 것이냐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투표였는데요.
네.
예, 번번이 그냥 미국의 자치령으로 남는 걸로 결론이 났고요. 지난 2012년에 실시한 주민투표에서 처음으로 60% 넘는 사람들이 미국의 주 편입에 찬성한 적이 있긴 합니다.
네. 미국령에 사는 주민들이 미국에 주로 편입되길 원한다고 해서 편입되는 것도 아니지만은요. 세계 초강대국 미국 시민으로 인정받고 보호받는다는 건 또 굉장한 특권일 것 같은데 약간 의외네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 관련 법안이 발의돼서 의회와 백악관을 통과해야 하니까 이 막상 주로 편입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긴 한데요.
네.
예, 이들 주민이 지금처럼 자치령 지위를 유지하겠다고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이 대부분의 미국령들은 섬 원주민들이 많은데요. 자신들의 문화, 역사적 특성을 훼손하고 싶지 않다는 거고요.
네.
예, 또 미국에 주로 편입되면 미국민에게 부과되는 것과 똑같은 세금과 병역의 의무 등을 부담해야 하는 것도 이들을 주저하게 만드는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박영사 기자였습니다. Voice of America, VOA.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5분 지났습니다. 노래 한 곡 더 듣고 영화로 듣는 미국사로 가보도록 하죠. 홀리오 이글리시아스가 부릅니다. Hey.
Wonderful to see you once again, to see you smiling, hear you call my name. There is so much to say. Hey, it isn't accidental that we met. Your love is something that I can't forget. So I wonder your way. Hey, if one of us won't try to dry the tears, tomorrow is a world of yesterdays. Let us live for today. Hey, although we play the game of love and lust, I wouldn't change a single dream, because if you lose, you must pay. It's true, I've had so many other loves to share, but I would close my eyes and you would be there. No matter where I go, you are come back to me and see how much I care. I only want to live if you are there, to give your love to me. Hey, don't let me spend another day alone. Remember all the happiness we've known. Let's relive yesterday. Hey, we've known a world of loneliness and pain. We'll never make the same mistakes again. Hey, if only you'll stay. It's true, I've had so many other loves to share, but I would close my eyes and you'd be there. No matter where I go, you are everywhere. Hey, hey, if you come back to me and see how much I care, I only want to live if you are there, to be with you I travel anywhere. Hey, hey, I've had so many other loves to share, but I...
더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미국 소식.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은 영화를 통해서 미국의 역사를 재밌고 알기 쉽게 소개해드리는 영화로 듣는 미국사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정우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시간까지 이 18세기 미국 독립전쟁을 그린 영화죠. 패트리엇 소개해드렸었죠.
그렇습니다. 이 영화는 미국 독립전쟁 시기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활약했던 민병대의 활약상을 그렸는데요. 실제 인물인 프랜시스 메리언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 이 영화는 가족을 지키려고 독립전쟁에 뛰어든 주인공 벤저민 마틴이 민병대를 이끌고 크게 활약하는 모습을 실감나게 그렸습니다.
예, 그럼 오늘부터는 다른 영화가 소개될 텐데 어떤 영화인지 기대되네요.
혹시 진행자께서는 미국에서 파운딩 파더스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 Founding Fathers라면은 미국이란 나라를 세우는데 크게 공을 세운 사람들을 말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Founding Fathers는 바로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을 뜻하는데요. 오늘부터 소개해드릴 영화는 미국 HBO 방송이 지난 2008년에 만든 텔레비전용 영화로 건국의 아버지들 가운데 한 사람인 미국의 2대 대통령 존 애덤스를 그린 존 애덤스입니다.
1770년 미국 보스턴. 영화는 존 애덤스가 말을 타고 눈 속을 헤쳐 시내로 들어오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변호사인 존 애덤스는 의뢰인의 변호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다. 그런데 애덤스가 귀가하는 길에 바라본 보스턴 시내는 시위대의 고함과 영국군의 맞고함으로 소란하기 그지없다. 존 애덤스가 집에 돌아온 그날 저녁, 식민지 주민들과 영국군 경비병들이 충돌한다. 이 과정에서 군인들이 총을 쏘고, 군인들이 쏜 총에 보스턴 시민 5명이 목숨을 잃는다.
영화에 나오는 이 장면은 바로 그 유명한 보스턴 학살 사건인데요. 이렇게 군인들 총에 주민들이 목숨을 잃자, 현지 식민지 정부는 군인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I'm known to be a friend of the soldiers here.
What is your business, sir?
I'm here to ask you to help a man. Captain Preston. No one else would plead his case.
주민들을 사살한 군인들을 법정에서 변호하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자 군인들은 존 애덤스를 찾아와 자신들을 변호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고민을 거듭하던 애덤스는 마침내 이 요청을 수락하는데요. 그런데 존 애덤스가 당시에 영국군의 변호를 맡은 이유는 뭘까요? 작가이자 역사학자인 잭 라코브 씨의 설명을 들어봅니다.
He's been an active supporter of resistance going back to the Stamp Act. He's played an active part.
존 애덤스는 1765년 인지법 파동 이래 영국에 항거하는 식민지 주민들의 움직임을 지지했습니다. 존 애덤스는 사실 인지법 파동 당시 중요한 역할을 맡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애덤스는 주민들을 사살한 영국군의 변호를 맡았는데요. 군인들이 자신들을 지키려고 어쩔 수 없이 총을 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존 애덤스는 영국군의 무죄를 밝히는 것이 보스턴을 위해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If I may recall for the court, the evidence of Robert Gunner. I heard the voice of Captain Preston.
변호를 맡은 존 애덤스는 영국군이 무죄임을 밝히려 동분서주하고 마침내 영국군이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총을 쐈다는 증거를 찾아낸다.
On the charge of murder, we the jury find the accused, Captain Thomas Preston, not guilty.
존 애덤스가 제시한 증거를 토대로 배심원단은 마침내 군인들이 무죄라는 판결을 내린다. 하지만 이런 판결이 나오자 존 애덤스는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의뢰인의 반 이상을 잃는다. 이제 군인들이 무죄로 풀려나고 영국군은 보스턴을 떠났지만 평화는 그리 오래 계속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영국 정부가 식민지에 또 무거운 세금을 부과했기 때문이다.
1773년 영국 의회는 북미 대륙으로 가는 차를 선적하는 사업을 국영기업인 동인도 회사가 독점하도록 합니다. 그러자 식민지 주민들의 반발이 다시 터져나오는데요. 그런데 영국 정부는 당시 북미 식민지에 왜 세금을 무겁게 물렸던 걸까요? 역사학자이자 작가인 스탠리 웨인트롭 교수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영국 정부는 북미 식민지가 본국에 빚을 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영국이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건 바로 프랑스 인디언 전쟁 때문이었죠. 프랑스 인디언 전쟁에서 영국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썼는데요. 영국은 결국 이 전쟁에서 이김으로써 지금의 미국과 캐나다 동부에 대한 지배권을 획득합니다. 하지만 전쟁 탓에 어마어마한 빚을 떠안게 되자 영국 정부는 북미 식민지에서 세금을 많이 걷어 이걸 벌충하려고 했습니다.
웨인트롭 교수는 빚을 벌충할 세금뿐만 아니라 북미 식민지가 영국에 필요했던 이유가 또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They were very important as a source of raw materials.
북미 식민지는 본국인 영국에 아주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광물이나 농산물 그리고 담배가 여기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요, 대영제국의 자부심을 위해서도 중요했죠. 나중에 물론 인도가 영국의 자부심을 상징하는 식민지가 됐습니다만 18세기에는 바로 아메리카 식민지가 영국의 진주 같은 존재였습니다.
1773년 12월 6일 밤, 마침내 남자 150명이 원주민으로 위장하고 보스턴항에 차를 싣고 들어온 배 세 척에 올라탑니다. 이들은 배에 있던 차를 모두 바다로 집어던져버렸는데요. 이 사건이 바로 그 유명한 보스턴 차 사건입니다.
Whereas dangerous insurrections have been fomented in the town of Boston to the utter subversion of His Majesty's government.
보스턴 차 사건이 일어나자 영국 의회는 식민지에 압력을 가한다. 의회는 먼저 보스턴 항으로 드나드는 선박의 통행을 금지하고 반란 혐의자들은 모두 본국인 영국으로 후송해 재판을 받게 한다. 또 토머스 게이지 장군을 신임 총독으로 세운 뒤 보스턴에 군인 4천 명을 보낸다. 보스턴 주둔 영국군은 의회가 통과시킨 할당법에 따라 현지 주민의 먹을거리와 집을 빼앗아 식량과 머물 곳을 만든다.
The Congress will be meeting in Philadelphia to determine how to recover our rights and liberties. I've nominated you to represent Massachusetts.
영국이 식민지에 대한 고삐를 조여오자 식민지 의회 대표들은 모든 식민지가 참여하는 회의를 열자고 합의한다. 마침내 1774년 9월 필라델피아에서 조지아를 제외한 전 식민지 대표 56명이 참가한 제1차 대륙 회의가 열린다.
I give you now a new delegate from Massachusetts. A man whose prudence and probity are well known to you all. Mr. John Adams.
존 애덤스는 대륙 회의에 참가할 매사추세츠주 대표 5명 가운데 한 명으로 뽑혔습니다. 학자이자 역사학자인 잭 라코브스는 존 애덤스가 처음에는 주 대표로 나서는 걸 주저했다고 설명합니다.
John Adams is the one who goes back and forth in his feelings about political life in this period.
But then, 사실 1770년대 초에 존 애덤스는 정치 활동을 계속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두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당시 매사추세츠 지역 정부에서 고위직을 제안하기도 했고요. 또 애덤스는 자신의 주업인 변호사업에 미련이 많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식민지에 심각한 위기가 발생하자 존 애덤스는 갑자기 1차 대륙회의에 참가할 대표로 뽑혔는데요. 하지만 매사추세츠 대표로 뽑힌 뒤에 존 애덤스는 오직 한 길, 즉 식민지 독립에만 매진했습니다.
One rash action does not merit a rash response. Right must be met with reason, not arms.
1차 대륙회의에 참가한 대표단에는 다양한 부류가 있었습니다. 영국과 유대를 끊지 말고 협상하자는 중도파로부터 영국에 대항해 싸워야 한다는 급진파까지 여러 분파로 나뉘어 대표단은 식민지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치열하게 논쟁을 벌였습니다. 1차 대륙회의는 마침내 영국이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2차 회의를 연다고 합의하며 1차 회의를 마무리했는데요. 하지만 식민지의 독립을 추구하는 혁명의 불길은 이미 다른 곳에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해가 바뀐 1775년 4월, 매사추세츠 총독 게이지 장군이 지휘하는 영국군은 대륙회의에 참여한 대표들을 체포하려고 움직입니다. 그러자 현지 주민들은 민병대를 만들어 영국군에 대항한다. 이런 가운데 렉싱턴의 한 초원에서 영국군과 우연히 마주친 민병대가 전투를 벌이고, 렉싱턴에서 전투가 벌어졌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근처 콩코드에서도 민병대가 영국군과 싸운다.
1775년 매사추세츠주 렉싱턴과 콩코드에서 민병대하고 영국군이 전투를 벌임으로써 이제 식민지 상황이 되돌릴 수가 없게 된 거죠?
맞습니다. 이 전투가 벌어진 뒤에 다시 식민지 대표들이 참여한 2차 대륙회의가 열리는데요. 이 두 번째 대륙회의에서 드디어 북미 식민지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는 그 유명한 독립선언서가 나옵니다.
자, 오늘은 영화 존 애덤스 첫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떤 내용이 소개되나요?
네, 다음 시간은 영화 존 애덤스 두 번째 편으로 북미 식민지 대표들이 치열한 논쟁을 거쳐서 마침내 독립선언서를 발표하는 과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영화로 듣는 미국사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일상 영어를 알기 쉽게 배워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English with you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다양한 표현들을 익히는 시간이죠. So let's get started today. 오늘의 영어 표현은 give me one second. Give me one second입니다. 미국의 소리 Voice of America는 미국의 수도에 위치해 있고 아름다운 식물원과 의사당 건물 근처에 있습니다. 전 사실 직장에서 가까운 거리에 살고 있어서 걸어서 출퇴근을 하는데요. 그때마다 이 아름다운 건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루는 집에 가져가야 했던 무거운 짐이 있어서 택시를 타고 집에 가기로 결정했는데요. 확실히 짧고 기분 좋은 퇴근길이었습니다. Let's listen to a conversation I had with the taxi driver on my way home. 네, 제가 택시 운전사와 함께 대화한 것을 먼저 들어보실까요? Try to pick out today's phrase. Give me one second. Give me one second. 잘 들어보세요.
You want to make a right at the green light over there?
Make a right turn?
Yes.
Thank you.
Uh-huh. And then you can park right behind this car, and that's my apartment right here.
Okay. So your fare is $4.89.
Okay, can I get a receipt?
Yeah, sure.
Okay, thank you. So $4.89, let me pay you. Give me 1 second. Yeah, I need to pay you.
오늘의 영어 표현, give me 1 second. Give me 1 second인데요. Give, G-I-V-E. Give는 주다라는 뜻이고 1 second. 1 second 하면 1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give me 1 second 하면 시간을 좀 주시겠어요? 라는 표현이죠. Give me 1 second. If someone wants a few more minutes of time, they would say, give me 1 second. Give me 1 second. 제가 택시 운전사에게 Let me pay you. So give me 1 second 라고 했죠. 그럼 대화를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You want to make a right at the green light over there?
Make a right turn?
Yes.
Thank you. Right here.
Uh-huh. And then you can park right behind this car, and that's my apartment right here.
Okay. So your fare is $4.89.
Okay, can I get a receipt?
Yeah, sure.
Okay, thank you. So $4.89, let me pay you. Give me 1 second. Yeah, I need to pay you.
네, 본문 한번 다시 들어보셨고요. 이젠 제가 한국말로 할게요. 영어로 표현해 보세요. 잠시 시간 좀 줄래? 곧 내려갈게. 그렇죠?
Can you give me 1 second? I'll be right down.
숨 좀 돌리게 시간 좀 주세요. 맞습니다.
Let me catch my breath. Give me 1 second. Let me catch my breath. Give me 1 second.
오늘의 영어 표현, give me 1 second. 시간을 좀 주시겠어요? Give me 1 second. 이죠? 친구들과 함께 연습해 보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였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Bye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이 시간 문 닫겠습니다. 신디 로퍼의 Time After Time 골라봤습니다. 노래 들으시면서 평안한 밤 보내시고요.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뉴스 투데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Time after time. If you fall, I will catch you.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48년 6월 30일 오늘 Bell Telephone Laboratories have added an entirely new and different heart to modern communication systems. 20세기 최고의 발명품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는 트랜지스터가 세상에 처음으로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반도체를 이용해 전기 신호를 주고받는 이 트랜지스터를 발명한 사람은 미국 벨 연구소의 과학자인 윌리엄 쇼클리와 존 바딘, 월터 브레튼이었습니다. 미국의 벨 연구소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이 트랜지스터가 낡은 진공관을 대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is cylindrical object which I'm holding up is a device that can amplify electrical signals as they are transferred through it. It is composed entirely cold solid substances. We call it a transistor.
이날 기자회견에 모인 기자들은 트랜지스터를 사용한 라디오를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에너지 소비가 적고 수명도 길며 크기도 작은 이 트랜지스터의 등장으로 진공관 시대는 그 막을 내리게 됩니다. 윌리엄 쇼클리와 존 바딘, 월터 브레튼은 트랜지스터를 개발한 업적으로 1956년 노벨 물리학상을 공동 수상합니다. 1960년 6월 30일 오늘 아프리카 중부 내륙에 있는 콩고 민주공화국이 벨기에로부터 독립합니다. 1482년 포르투갈의 항해가인 디에고 카오에 의해 발견된 콩고 민주공화국은 이후 1885년 벨기에 국왕의 사유영지인 콩고 자유국이 됐다가 1907년 벨기에의 식민지가 됐습니다. 이후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콩고 국민들의 시위와 항거가 계속되자 베기에는 마침내 1960년 오늘 콩고 민주공화국의 독립을 승인하게 됩니다. 75년 만에 독립을 이룬 것입니다. 이어 콩고의 독립에 앞장섰던 패트리스 루문바가 콩고 민주공화국 초대 총리에 조제프 카사 부부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콩고 민주공화국은 독립을 쟁취하고 1년이 채 안 돼 쿠데타와 내전으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